한국 조선이 일본 조선보다 얼마나 더 낫다,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걸 정량적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는 일본을 경쟁 상대로 별로 생각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주호 기자입니다. 자, 오늘 울산 장생포항에 왔는데 여기 왜 왔냐면 지금 여기에 그 대한민국 최초의 호위함이 있거든요. 호위함이 저도 뭔지 몰랐는데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투함 못 만들었던 국가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미국조차도 군함의 MRO, 군함의 건조까지도 우리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한 장면에 있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최초의 호위함 울산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울산함을 그럼 누가 만들었냐? 바로 저쪽에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서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에 지금 조선해양방산이 가장 중요한 안보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소에 가서 군함 어떻게 만드는지 보러 갈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보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가보시죠. 가겠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무렵 세계 선박의 90%를 건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1%도 겨우 채울까 말까예요. 이 와중에 중국의 군함수는 이미 10년 전 미국을 앞섰고요. 최근 태평양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군사적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태평양 제해권을 쥐고 있다고 여기던 미국은 비상이 걸렸죠. 미국도 이를 견제하려고 해군력 증강 계획을 갖고 있어요. 미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앞으로 30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해 364척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전투함 한 척 건조하는데 10년은 좋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선박을 건조해줄 동맹국이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인 거죠. 잠시 후에 저희가 군함을 보러 갈 건데요. 기본적으로 배라는 건 어떻게 건조되는 걸까요?
야, 저기가 지금 그 도크예요? 말로만 네. 듣던 도크입니까?
맞습니다. 저쪽 내려가시면 지금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도크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 여기가 지금 저희가 보는 네. 3번 도크.
여기가 3도크.
저기가
1도크.
1번 도크.
맞은편이 2도크.
2도크. 네. 아, 그 숫자가 근데 네. 도크가 생긴 순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도크 가장 먼저 지었고 네. 2번 도크 지었고 3번 도크
확장을 하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을 보면 후판과 각종 강제를 자르고 붙인 다음에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과정을 거쳐서 블록을 만들고요. 이렇게 제작한 블록을 도크에서 이어붙여 하나의 선박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 하나를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 크게 만든 블록을 도크로 옮길 수 있는 골리앗 크레인은 있는지,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거대한 도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선소의 생산성을 결정짓게 되죠. 여기서 가장 큰 도크는 길이만 670m나 되는 3번 도크인데요. 지금도 LNG 운반선 두 척, LPG선 두 척, 총 네 척이 한 도크에서 건조되고 있어요. 한 번에 거의 1,500톤까지 될 수 있는 골리앗 크레인이 있어서 한 달 반에 두 척씩 배가 진수된다고 해요.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우리나라 조선 잘한다는 건 아는데 네. 중국을 배제하고 나면 사실 일본이라는 조선 국가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본이 아닌 왜 한국이냐라고 여쭤본다면 이유가 뭐예요?
일본도 한때 조선업의 세계 조선 시장을 지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산업이 흥망성쇠를 겪듯이 일본에서는 조선업이 인기가 좀 떨어지면서 네.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대학 이런 곳에서 관심들이 조금 떨어져서 네. 지금은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조금 상실한 상태고 중국하고만 비교를 하지 일본하고는 비교를 안 한답니다.
아, 그 정도로 일본에
네, 많이 좀 무너져 있고 네. 자국 선사들
전 세계적으로 조선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국가들은 너도나도 조선소의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 조선소를 만들고 있어요. 지난 6월 일본은 상선 위주의 이마바리 조선소가 군함 건조를 잘하는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를 인수해서 일본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만들었고요. 한 달 뒤엔 중국도 상선 위주의 1위 조선사인 CSSC가 2위이자 군함 건조의 장점이 있는 CSIC를 흡수합병하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조선사가 탄생했죠. 이처럼 글로벌 조선산업은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거대 조선소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이런 가운데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병을 하게 된 거죠. 여기는 상선을 건조하기 위한 도크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크의 크기도 이렇게 크죠. 반면에 군함을 건조하기에는 딱 맞는 도크가 따로 있는데요. 크기는 이만하고요. 이지스 구축함이나 그보다 더 작은 호위함과 초계함을 건조하긴 딱 좋은 크기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선과 군함을 위한 도크 크기 차이가 보이시나요? 하지만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는 단 두 개뿐이었죠. 만약에 미국이 마음 먹고 한국의 군함 건조를 주문하려는데 저희 도크 다쳤는데요 이러면 물 들어올 때 노저울 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구 HD 현대미포는 군함을 건조하기에 적합한 크기 도크 4개와 군함 건조에 적합한 집크레인 13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군함 주문이 밀려 들어와도 건조할 수 있는 도크를 확보하게 된 거죠.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골리앗 크레인인데요.
근데
저렇게 골리앗 크레인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제가 공부하기로는 효율성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저 도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육상에서 이거 보시면 저 주변에 전부 블록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육상에서 최대한 덩어리가 큰 상태로 블록을 미리 만들어서 그거를 들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골리앗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야기는 이 생산 효율이 좋은 이 그냥 육상에서 더 크게 대형화된 블록을 만들어서 들고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문득 생각하기로는 그 군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문받은 걸 저기에다 대여섯 척 같이 건조하면 안 돼요? 왜 굳이 합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건조 도크는 내가 지으려고 하는 제품의 가장 최적화된 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군함은 배처럼 생긴 무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속에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이 탑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골리앗 크레인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중형선 도크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을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해양 방산의 꽃은 뭐죠? 침묵의 암살자 잠수함. 잠수함도 보여준대요. 이거는 미 해군 참모총장 정도는 와야 보여주는 거래요.
잠수함 자체가 기밀입니다. 그 외형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냥 실린더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프로펠러가 사실은 제일 민감한 영역이에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예요, 소리.
네.
그 프로펠러에 기인해서 일종의 음문이라고 하는데 고유의 음향적인 특성이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사람 다 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펠러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펠러를 모든 곳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잠수함 사진이 보면 뭔가 수리 작업을 하더라도 잠수함은 다 커버로 덮여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보시는 이 슈니프트라고 하는 일종의 거대한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잠수함 보러 왔는데 보안 시설이라서 막 움직이지 못해요. 그거 참고하고 봐주세요.
이게 잠수함인 거죠?
네, 잠수함입니다.
또 이거는 진짜 우리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이야, 이게 다 경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숙연해지는데.
네.
우리 이제 그 한미 안보동맹의 강화로 인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건조할 능력은 있어요?
건조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건조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개별 기업이 하나씩 건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조선소가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니까 어떻게 보면 국책과제, 국책과제의 성격으로 추진을 하면서 여러 정부기관, 연구소를 포함한
네.
국가기관들, 그리고 제작사들, 그리고 조선소가 합심으로 네. 해서 하게 되면 리스크도 줄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지 않을까.
글로만 보던 역사의 주인공을 직접 눈앞에서 보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잠수함의 이름을 지을 때 엄격한 규칙이 있는 거 아셨나요?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했던 독립운동가 분들처럼 잠수함도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잠수함은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유관순 이렇게 독립운동가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자, 이제는 수상함을 보러 가야겠죠? 여기는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는 특수선 도크입니다.
이야, 여기가 그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 특수선 도크 맞죠?
네, 맞습니다. 특수선 사업부는 전 구역이 그 보안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365일 24시간 굉장히 엄격한 보안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보시는 도크는 저희가 이지스급 구축함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는 네. 그 도크가 되겠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을 만드는데 적합한 사이즈로 딱 네. 만들어진 거예요?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 드라이독을 만든 거는 아니고 네. 대형급의 함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도크를 이제 처음 만들었던 것이고 네. 보시면은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함수에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음탐기라는 구조물이 들어가요. 네. 보시면 저 앞쪽에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인데요. 저것은 배의 선체 바닥보다 한 3m 정도 내려가도록 구조가 되어 네.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도크 내 또 다른 도크, 이 소나돔을, 즉 음탐기를 제작하기 위한 소나 리세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특수한 어떤 건조 설비까지도 저희가 추가로 갖추게 된 거죠.
아, 군함 건조랑 상선 건조는 뭐가 달라요?
그거는 뭐 아무래도 전문가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세요. 아, 네. 하세요.
일단 상선은 빠른 도크 회전 때문에 소품종의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네. 저희들은 이제 다품종의 소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크 기간도 보면은 상선 같은 경우는 약 한 3개월 정도면 회전이 가능한데 반면 네. 저희들은 이제 손종에 따라 다르지만 뭐 6에서 한 9개월 정도.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이제 소나 장비도 있고 네. 전투 체계 장비, 향통 장비들이 다 연동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연동 작업을 거치려면 네. 아무래도 도크 기간이 좀 많이 네. 소요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브리핑 많이 하셨죠?
아니, 저 처음입니다.
엄청 잘하신 건조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혹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저기에 들어가는 장비보다 더 많은 장비들이 네. 더 작은 배에 다 집약되다 보니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구역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상선 건조 기술과 달리 군함 건조 기술은 도제식으로 전수되어야 한다는데요.
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 투입된 시기가 모든 인원들이 다 전력화가 되어 있어서 바로 들어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함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려져 오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사람 대 사람으로 전달되다 보니 네. 모든 분들이 와서 처음에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네. 그만큼 이제 OJT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기간들이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네. 많이 이제 길죠. 다른 상선보다는.
만약 합병하지 않았다면 HD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쌓아온 함정 건조 인력 노하우가 구 HD 현대 미포의 상선 건조 인력에게 전해지기는 시간도 걸리고 제약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한 회사니까 이런 제약도 거의 없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두 개 도크잖아요. 네. 근데 뭐 만약에 앞으로 미국에서 우리 군함 좀 지어주세요. 지금 태평양, 인도 태평양이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로 돼요?
아니, 두 개로는 진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네. 대책을 저희 상무님께서
그래서 합병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엔 구 HD 현대미포 중형 선박 도크로 가볼게요. 가는 길에 이지스 구축함을 보고 오니까 이름은 어떻게 짓는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건 울산함이고 어떤 건 세종대왕함이고 이게 이름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아, 재밌죠. 그게 저희 한 명은 함의 크기에 따라서 짓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까 보셨던 대형 구축함급은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빛내신 위인의 존함을 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지스 구축함의 경우에 1세대의 경우에는 세종대왕함, 네. 율곡이희함, 그리고 뭐 서해유속용함. 네.
지역명은 언제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구축함보다 조금 작은 네. 호위함급은 서울함, 춘천함, 충남함, 네. 뭐 이렇게.
이번에 합병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군함을 받으려면 이런 도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 도크에 그냥
군함을 주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정을 하려면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건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미포는 안타깝게도 여러 손종의 아주 다양한 형태의 특수목적선을 했지만 네. 군함을 건조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군함
거죠.
군함 건조 실적이 없었어요?
네.
그럼 도크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했다, 군함으로는?
그렇죠. 방산업체도 아니었고.
방산업체도 아니었고.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네. 우리 아까 1도크, 3도크를 보셨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크기가 네. 다르고 네. 그다음에 뭐가 비었는데?
맞습니다.
골리아 크레인.
골리아 크레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조금 전에 보셨던 특수선 야드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전부 집 크레인들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질감이 덜하죠. 특수선하고 굉장히 닮아 있고 물론 특수선보다 도크는 조금 크기는 크지만 네. 아까 보셨던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특수선 사업부에서는 그 도크 구축함용 전용 도크에서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건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뭐 횡방향으로 두 척 내지는 많게는 뭐 네 척까지도 그렇게 건조를 할 수가 있죠.
아, 약간 크기가 다른데 네. 저는 그게 그러면 뭐 기껏해야 두 척 정도 들어가려나 싶었는데 그거 네. 잘 맞추면
그렇죠. 이제 작은 호위함하고 구축함을 조합을 하면 여기서도 네 척 정도도 가능하죠.
여기에서 척수로 따져보면 최대 막
연간 한 50척을 만들고요.
네.
그거는 이제 대형 상선의 경우이고 구 미포도 야드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여기도 연간 50척을 건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형 상선을 연간 50척 그리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한때 한 70여 척 이상도 건조를 했던 건조 네.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선 대비 다 척을 한꺼번에 뭐 물량이 쏟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충분한 건조를 템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도크를 활용을 하게 되면 뭐 상선만큼 50척 이렇게는 아니지만 네. 수주만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뭐 20척 이상은 충분히 저희가 사실은 내년이면 방산업체로 지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1976년에 울산함,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네. 76년에 방산업체로 지정이 됐고 한 50년 동안 총 106척의 함정을 저희가 개발하고 건조를 했고요.
네.
그중에서도 18척을 수출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축적된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식구가 된 우리 이제 미포의 자원과 인력 그리고 이제 설계 인력들을 얼마든지 횡정계가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MRO 선박이 여기 뭐 도크에 들어온다거나 네. 아니면 미국에서 진짜 군함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 그걸 쓰면 네. 기존에 받았던 탱커선이나 이런 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못 받지는 않고 조금 수가 줄 겁니다.
네.
줄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생산 설비를 가지고 저희 생각은 뭐냐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선종.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말씀하셨던 미국의 함정들이랄지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글로벌 함정들 그리고 특수목적선 이런 것들은 MRPC 사이즈는 크지만 사실은 성과로 보면 배가 작아도 훨씬 더 고가의 선박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이제 고부가 가치형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글로벌 조선 산업이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긴 시간을 통해서 그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산업을 넘어 국가적으로는 과연 이것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대미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을까? 혹시 어떻게 보세요?
좋은 카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미 해군이 인도태평양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이 거점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거든요. 현재는
네.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 해군의 뭐 정비 그다음에 건조 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안보 라인에
네.
또 공급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고요. 단순한 군사 동맹 넘어서서 안보 뭐 공급 동맹까지 또 확대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던 상황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네.
우리 때는 조선 기술을 배우러 해외로 나갔었습니다.
네.
당장 뭐 특수선 쪽, 함정 쪽 관련해서도 독일에 있는 함정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네.
인력들이 가서 파견을 가서 뭐 1년, 2년 거기서 머물면서 기술을 배워왔거든요.
네.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어요. 역전돼서 우리가 그런 나라들에게 우리 조선 기술을 좀 전수해줘야 되고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네.
예, 좀 기회가 좀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글로벌 조선 산업이라고 하는 게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1위, 2위 기업을 합쳐서 초대형 조선사 만들었죠. 일본에서도 1위, 2위 기업 합쳐서 국영 조선사 만든다고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국가 대항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유무역은 실종되고 있죠. 국수주의가 부활하고 있죠. 군비 경쟁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군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결국 상선과 군함을 할 수 있는 거대 조선소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국가적 입장에서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울산에 제가 다시 한번 왔을 때에는 미 군함 여러 척이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루를 다 보내면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해는 오히려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